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 22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아주 특별한 때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때, 구원 역사 속에 어떤 유일한 한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고난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쭉한 줄로 가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이후에 죽으신과 부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쭉 가시는 과정 속에 이제 22장 한 장은 이게 짧지가 않은 장입니다. 굉장히 긴 장인데 이 안에 이 상황이 굉장히 좀 긴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암시적인 구절이긴 한데요. 22장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들어간 것은 굉장히 암시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서 속에 여러 복음서 속에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유월절이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굉장히 이 칼렌더적으로도 임박한 그런 임박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데인데요. 유대인 칼렌더로 2021년 올해는 유월절이 어젯밤 해질 때 시작해서 오늘 밤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자들과 이제 나누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이후에 여기 보면 그 때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할 때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그리고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을 그 일이 임박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이제 이것은 마지막이다. 마지막 the last supper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제 35절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칼을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닌가?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는데 왜 여기서 칼 얘기가 나오나? 근데 보세요.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각 거울로 보내셨던 적이 있잖아요. 앞서 또 70명을 세워서 각 거울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전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복음을 환영하는 때에 있죠. 제자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빈손으로 갔지만 심지어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하는 이런 이 배려, 호스피탈리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들이 영접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들을 영접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떤 때느냐? 이제야말로 핍박의 때다. 이제야말로 환난과 고난의 때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self defense.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험이 오면 도망도 가고 또 극심한 상황에서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준비까지 하고 있어라. 굉장히 비장한 시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클라이맥스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가룟 유다에 의하여 배반당하시고 잡히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53장에 나와 있죠.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이 성전을 지키던 군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시간이죠.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주관하는 것 같은 때이고 지금은 바로 어둠의 권세이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런 때를 주시는가? 왜 이런 때가 우리에게 닥치는가? 왜 좋을 때만 주셔도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렵고 극심한 때를 주셨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몸을 저들에게 내어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부어내는 그냥 똑똑 떨어뜨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피를 너희에게 완전히 부어주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의의가 전혀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너무나 무의미한 삶을 살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도 무의미하게 살아간다고 느낌이 있다면 복음을 깊숙이 연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방탕과 방임에 치닫는 정신 나간 상태로 살고 있다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깊숙이 살피시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이죠. 오늘 집에서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자녀들이 방학이니까 지금 또 스프링 브레이크에 출입을 떠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학교 다닐 때 이 기간 동안 아이들 베케이션인데 저는 목사인데 고난주간에 여행 가면 어떡하나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대부분 어려웠죠. 그렇게 하기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좋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의 부담은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러나 고난주간이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는 걸 측은히 여기고 마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서글퍼지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 이 구원의 의미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이고 또 헌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특별한 시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고 이게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인데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야말로 제자들의 이 허점이 여실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점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실패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극심한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낡은 건물이 이곳저곳 이렇게 망가져서 헐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다면 이 순간에는 마치 중력에 못 이겨서 그 건물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결국 기초가 다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됐다. 바닥이 아예 드러나버린 상태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21절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의 내용이 22장에 다 나와요. 예, 3절에서 6절까지 유대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길 것을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고 47절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 유명한 장면이죠. 유다가 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입맞춤으로 나쁘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와중에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크냐 이게 뭘까라고 저도 좀 고민해봤어요. 느닷없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다투었을까. 그냥 뭐 아무 근거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제자들 사이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뭐 이러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데, 내가 얼마나 신실한데, 아, 나는 주님밖에 모르는데, 내가 주님 더 사랑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조금 당황하신, 뭐 당황이라는 표현보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죠. 더군다나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54절 이후에 처절하게 무너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 너희라는 말은 사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서 제자들 전체에 대한 시련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죠.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무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의 결과는 뭐죠? 베드로가 결국 자기의 무기력함을 깊숙이 체험하게 되고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이제 22장 뒷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뜻밖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부족하다는 건 알았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칭찬도 많이 해줬어요. 이 정도면 믿음이 좀 크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 순간을 준비해 오셨어요.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오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분쟁들을 다 겪어내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제 뭐 어떤 팀이 운동 시합을 하는데 뭐 예선 통과하고 뭐 본선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결승전까지 갔는데 이 결승전 마지막 결정적인 게임에 가가지고 30대 빵으로 깨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 도대체 지금까지 왜 그토록 애써왔던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면 과연 건질 게 몇 개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 바로 이와 같은 처절한 이 패배의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신방을 최근에 이제 가정 저 직장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참 어려운 시간도 많이 겪으신다. 한 분이 지난주에 나의 처절한 실패, 그리고 이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깊은 마음속에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제 자신의 실패도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주님께 등을 돌렸던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가,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이때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셨던 그 당시의 일이 지금과 지금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연한 거죠. 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이루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나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아, 뭐 내가 정말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된다. 주님께서 좀 화도 내시고 네? 좀 두 번 세 번 생각도 하시고 아 이제 뭐 이거 해야 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묵묵히 그 일을 가셨고 3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처럼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이 어떻든지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든지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언제 주님께서 일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구속의 일을 하신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한 주간에 실패가 있었나요? 신앙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대인관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실패감 때문에 수치스러운 그러한 느낌이 막 솟아올라나고 있나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적용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관적이 됐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계속 요요처럼 업앤다운합니다.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다가 조금 실패하면 완전히 꼬라박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은 주님 앞에 사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그분, 그의 사랑에서부터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어도 감사한데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곁길로 가고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 아플 때 있죠. 여러분, 그러나 언약의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사역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기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좀 미워집니까? 대인관계에서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지?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남지 않는 거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순간에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변화를 위하여, 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지금도 날 위하여 사역하고 계신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이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킹덤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읽으면서 28절 이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굉장히 크레딧을 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문화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열 고을을 맡기고 다섯 고을을 맡기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절대로 상급처럼 느껴지진 않고 이건 사명이다. 맞네요.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네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페일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끝내 끝끝내 킹덤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궁극적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끝까지 너희를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 홀로 계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그리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sacrifice 하시고 내어주시는 이 온전한 섬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고 또 성령님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증거하시는 이 온전한 자기주심의 이 교통, 이 교통 속에, 이 교제 속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나와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너무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미국에서 성장한 젊은 교육자들, 젊은 우리 지도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저는 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 같은 것이 보일 때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개척자의 정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옆에 서주지 않는 그 순간에 뭔가의 낭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개척자의 정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황무지 앞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삽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혼자 그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대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지, 무조건 하려면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어울려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세 목사들이 자기 홀로 중심의 정상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 같은 모습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세대는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 정상에 서 있어야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I want to work in a team. 팀에서 일하고 싶어요. 회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팀으로 일하고 싶어요. I like to do a teamwork. 목회도 I want to do a team ministry. 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어렵지요. 그래서 더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여전히 자기 책임이 있다고 자꾸 오너십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항상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라도 자리를 지켜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혼자 열심히 책임을 지고 멋진 일을 다 이루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나 혼자 영광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 I did it.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주님인가? 우리 예수님이 everything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라이스트찬이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 철학을 하는 사람이고 기독교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고 기독교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기준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 비즈니스도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너희도 내 나라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High Priestly Prayer,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저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저들이 내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저들이 나의 영광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홀로 서서 마지막에 모든 것 위에 우뚝 서시는 것이다. 이미 우뚝 서셨어요. 그건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또 우뚝 서세요? 이미 우뚝 서신 분인데 그분에게 뭘 더 우리가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의 목적, 구원 역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나 혼자 서서 승리했다라고 개가를 부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이 잘했다라고 칭찬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하고 함께 누리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각자의 개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출 수 있는 것,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솔로가 아니었더라고요. 합창이고요. 오케스트라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의 종말적인 모습은 수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 다른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여러 악기가, 여러 다른 그 악보, 심지어는 악보도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플레이할 때 어메이징한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이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더라고요. 공동체는 그냥 옆에 끼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인들 사이에 그 authority,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과 너희는 다르다. 근데 여기에 이 세상의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은인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은인. 여러분에게 은인들이 계십니까? 이 은인이란 말, 유엘게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유엘게테스는 좋은 일을 한 사람, 은인. 그러니까 benefactor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benefactor,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베푼 사람. 그러면 받은 사람은 beneficiary 이러죠. beneficiary.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남겨주면 유산을 남기는 사람은 benefactor고 그 유산을 받는 사람은 beneficiary가 되고. 아, benefactor 얼마나 좋아요? 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이렇게 희생해서 섬겨주는 사람, 이게 은인.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한다는 거예요. 아, 이걸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네요. 이 단어가요, 이 신약 헬라어 성경에 유일하게 딱 여기 한 번 쓰여진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잘 풀어야 돼. 아무렇게나 풀어서는 안 돼. 그럼 이 말이 뭘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을 여기서 쓰고 계실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혼자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 혼자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 즉 모든 사람의 관심에 집중이 되는 사람,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야 할, 한 몸에 받아야 할 사람, 이 사람이 은인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 결국 자기가 해놓고 그 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 바로 저 사람밖에 없어라고 말하도록 하는 것, He's the only one. 근데 이 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임파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델레게이트하지 않습니다. 영구하도록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끝까지 그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도록 만듭니다. 끝까지 나 혼자 뿌듯하면 됩니다. 끝까지 나 혼자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임파워하기보다는 끝까지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널 위해서 해준 게 뭔데, 끝까지 그 말만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너의 은인이고 너는 끝까지 나를 은인으로 여겨야 돼. 근데 그게 과연 좋은 패런팅인가? 그게 좋은 리더십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네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네가 해야 돼. 나도 이제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네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너에게 좀 맡기고 싶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군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한 번 오셨다가 부활까지 하시고 나서 다시 가시고 이 길고 긴 시간을 우리끼리 남겨두시고 또 나중에 오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래서 연약하다 저래서 연약하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중간기 시기에 우리 지금 그 시기에 와 있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역을 교회에 이양하셨습니까? 주님,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냥 해치워버리면 오늘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못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우린 너무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데 왜 그냥 오셔서 일처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걸 맡겨두고 가셨는가?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근데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맡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 참 대단해요.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아, 밥상 받아 먹는 사람이 큰 사람 맞죠. 옆에서 섬겨주는 웨이트레스는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인이 되고자 하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그저 나에게 종속시켜서 내가 하는 것을 받아먹는 존재로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기는 자로 너희 곁에 있다.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디아코노스에서 디큰이란 말이 나오죠. 집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뭐 계급이 있어서 집사가 있고 뭐 그 위에 뭐 장로가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사입니다. 그 예수님을 장로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예수님을 목자, 목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세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종이 되겠다. 이 종이라는 말, 말씀과 기도로 섬기겠다는 이 말도 디아코노스입니다. 나는 말씀의 디큰이다. 나는 말씀을 나누는 집사다. 나는 말씀을 맡았고 나는 이처럼 기도하며 중보하며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을 맡은 집사다. 교회를 영적으로 케어하고 강단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니터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장로님들도 뭐 군림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로님들도 디켄입니다. 디아코노스. 그 일을 하는 집사님들은 교회를 매니지하고 성도의 교제를 관리하고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디아코노스인 것이죠. 각자의 역할, 집사는 신앙생활 요만큼만 하면 되고 장로는 이만큼 해야 되고 목사는 저만큼 해야 되고 이거 안 한다고 욕하고 저거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겁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디아코노스. 이걸 깨닫기 전에는 교회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그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할 거랍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누가 큰 자입니까? 기독교는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큰 자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 옆에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자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앉아서 대접받는 자, 존경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라고 박수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그 은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다고 하는 생각, 내가 20년 30년 이 교회를 위해 뼉 빠지게 노력했다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녹아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외인 거죠. 뭐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마음속에 뭔가 메리트에 대한 크레이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좀 비통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멋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은 어디로 가셨는가?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권력의 중심부에 있고 싶어하고 잘나가는 사람들과 있고 싶어하고 이쁜 사람들과 행어라운 하고 싶어하고 그래도 좀 가진 자들하고 함께 놀고 먹고 싶고 남들처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크리스찬 웨이가 아닙니다. 변두리를 살펴야 되고 주변을 봐야 되고 뭐가 지금 미싱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크리스찬 웨이입니다. 잘나가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웃고 호통하게 놀아가는 것이 기독교 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차갑다,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차가운 데 가지 마시고 제일 당신이 필요한 자리 찾아가 보세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저 사람들 가면 이 교회 그래도 좀 뭔가 힘 있는 사람 같은데 거기 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소용없어요. 가장 힘든 자리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대화 나눌 그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영문 밖에 나가자. 왜?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꼭 살펴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나누는 그 말씀은 제가 평생 아마 간직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That's enough. 홀로 한자는 얘기 아니죠. 절대로 나 홀로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여기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께서 이때 뭘 했느냐, 제자들에게 실패의 경험을 예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경험을 예비하셨어요. 주님께서 31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제자들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완전히 깔아뭉개겠다고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큰소리 빵빵 치면서 마치 욥의 환난을 요구했던 사탄이 욥을 깔고 뭉갰었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중보자 되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그분께서 뭘 했다고요? 시모나 시모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생각에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성공만 한다는 얘기 같죠. 근데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어도 실패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순간의 기억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뭘 하느냐 하면요, 돌이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돌이킵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if가 아니라 when입니다. when. If you turn around가 아니라 when you turn around. 믿음이 없는 자는 목매어 죽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자는 돌이킵니다. 믿음이 있어 돌이킨 자는 뭘 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형제들도 같이 까불림을 당하였습니까? 너의 엄청난 통곡과 너의 눈물 흘림은 너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러므로 그 눈물을 함께 흘릴 자들을 모아 그들을 굳세게 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너무나 매정하게도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주님, 안 할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상관없어. 실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스스로 부끄러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를 다시 깨닫고 사명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이 이걸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로하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교회 안에 모든 삶, 여러분 내면 세계, 모든 세상 공동체 안에 또는 사회 속에 있는, 심지어는 전 세계를 향한 여러분의 사명과 모든 것들이 다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갈까? 크라이스트 라이크 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순간이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순간이라면, 이 고난의 순간, 이 아픔의 순간이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의 순간이라면, 이 순간에 여러분 자신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너는 내 동역자가 되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사랑하세요. 다시 시작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